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므로 진땀을 흘리며 당황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해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체면도 상하게 되고 특별히 사람들이 핀잔이라도 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아무 어려움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거품을 물고 물과 불에 쓰러지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주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제자들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현대교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신약교회 초석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교회에 속한 신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을 빌미로 삼아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한 이 일은 현대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런 사실에 착안해서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회나 수련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현장가족 수련회를 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마냥 수련회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왔던 세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기를 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고지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 산 위의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이 힐난함으로 논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일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자냐? 그러고도 교회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늘 교회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총회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즐겁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자리에 머무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영들이 활동하며 불신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신자는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문제로 어림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 국방 문제, 외교 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 문제, 기후위기, 독거노인 문제, 청소년 정신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로 이 세상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최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의해서 물이나 불에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흔히 뇌전증 증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간질병을 앓는 청년이 실제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 저와 함께 월요일날 공부 모임을 하는 목사님 중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두 명이 뇌전증 증세로 간질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이 보이기는 이 증세는 단순한 뇌전증 증세가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정상적인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흡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거칠고 얼마나 표정이 사나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죽일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험악한 말로 상대를 치는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정도와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 귀신 들린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이 짐승 수준으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지으신 고로가고 고상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가진 저의 개인적 판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과 교우들의 요청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영적 정서가 고양되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 참으로 크지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예배 드릴 때 홀로 묵묵히 묵상할 때 그런 경험들을 간혹하게 될 때 이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 없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는 경험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낮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생들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만 안 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많습니다. 독거 노인도 있는데요. 요즘의 문제는 독거 청소년 문제라는 거예요. 한 5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가지고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은 한 2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교회는 이들의 요청과 요구에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요청과 기대에 한국교회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을 고쳐주기를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그 말은 제자들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전에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했고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 표적이 일어남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을 해냈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없이 홀로 제자들만 남겨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한국교회는 이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신 적이 있나요? 자각도 없고 질문도 없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쩔 수 없다. 척박한 상황이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수구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이 문제를 참으로 제대로 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위상은 참으로 자랑할 만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채 100년도 안 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수적 부흥을 이루었죠. 교회 수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지원자 수는 점점 줄고 있고 지원자의 학력 수준도 점점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물어야 되는 거죠. 구약교회는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쟤들이 비록 불신앙으로 행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쭈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겪은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에 실패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뜻일까요? 물론 기도를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라는 행위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요정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요정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은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귀신이 아무리 위협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명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악귀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사도를 따라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본 유대인 제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똑같이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죠?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기도를 얼마나 힘있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행위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던 원인은 주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병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은 은행에 넣어놓은 현금처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쌓여 있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원보다 자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동차를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동차 시동을 켜는 일이죠.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어야 1단, 2단, 3단, 4단, 5단 들어가서 결국 제 속도로 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과정이 그것이라면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죠? 시동을 켜는 일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는 믿음을 발휘하는 과정이 1부터 100이면 오늘은 10부터 하고 내일은 20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1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내가 그냥 넘어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되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신앙이요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국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국교회 내가 다 안다. 성경 수백도 했다. 수십도 읽었다. 신학책 많이 읽었다. 문제를 던져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 자세로부터 믿음이 발휘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들과 아들을 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그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이 병은 고질병이라는 거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에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내던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자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자세를 가진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회심한 바울을 묘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단어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잘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 아이는 죽은 거예요. 표현이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연상교회는 항상 이 자리에서 됩니까? 우리 연상교회 교인들은 항상 이런 정도로만 모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흔적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과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아가고요. 강속구 투수가 160km까지 던져도 그 공은 약간 흔들리면서 직진하지 조금의 요동도 없이 직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간구하게 만드는 게 믿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아버지의 간구는 역설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모종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 불신앙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절망과 신뢰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면서 믿음의 상태는 불신앙의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 불신앙과 싸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믿음을 당시에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은 특정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에 실패한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중생한 신자라면 불신앙에 속한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다를 바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혹시 들을까 두렵습니다. 과연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한 사도 요한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신자의 삶은 믿음에 좌우되는 삶입니다.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삶이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를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는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믿는 자가 단수거든요. 그리고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오직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뇌를 표현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이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때 이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개인적으로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깊은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판단은, 예측 가능한 판단은 예상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염두에 둔 판단이고 그것을 염두에 둔 처방책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아주 잘 배려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과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관도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강구했지만 응답하지 못했던 제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위기라고 그래요. 교회 개척하던 시대 지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까? 항상 이 실패의식에 빠져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으니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밤에 마가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춤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 가장 적은 양을 갖고 있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묘사하는 이 내용은 마가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이야기를 144번, 14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고 마태는 110개의 단어로 묘사했는데 유독 마가는 27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건을 묘사했어요.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 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라고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처럼 자세하게 이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부재 중인 상황, 주님의 부재로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절대로 그 무력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문제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제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내 과거에 여러 수백 번 했다. 데려와.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재 중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1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다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익숙하게 해왔던 일을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아이를 본 무리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는 이 두 단어 모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러면서 귀신 들린 소년이 치유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길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본질적 사명과 함께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로 부르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거나 폭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종류라는 이 말은 이런 특별한 종류의 귀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나가지 않는 귀신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지될 수 없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종류의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해 살아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못 믿겠다라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걸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앙과 싸우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더욱더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SNS에 보니까 누가 믿는 분인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교육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한데 힘들어요.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요. 그렇잖아요. 준비해야 되죠. 일찍 와야 되죠. 두세 시간 그냥 나가버려요. 아, 이 시간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책 읽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솔직히 가질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수단을 사용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생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느 날 보면 믿는 자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또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이도 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할지언정 믿음에서 뒤떨어진 일이 없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깊은 좌절에 빠져 있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뭐 별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각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